구약 시대에 선택된 백성들로 하여금 수많은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면 이것은 완성된 복음의 시대에는 보다 하나님을 뜻을 잘 이해하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러한 예배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죄악의 세상에서 드러나도록 나타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또 자신의 움직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산상보훈의 교훈을 듣습니다. 구약의 아벨의 제사로부터 삶의 거처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제사와 출애굽 때에 애굽에 행해졌던 유월절의 희생양과 후에 광야 속에서 수많은 제사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실로에서와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함께 드려진 그 수많은 제사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제사였었습니다. 이 뜻을 좇아 그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0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제사는 결국 한 번으로 완전히 드려진 예수도의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예배는 때와 장소보다 중요한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가 완전한 예배임을 가르치신 귀중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이전에 모든 제사를 주님은 전제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확신하는 거지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거나 또는 대단히 높은 지위의 사람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사람들로 알게 하시려고 예배라는 귀중한 과제를 사도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의논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서도 버림받고 천대받았던 이 사마리아 죄 많은 여인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자체도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죄 많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이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형식을 갖추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못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바른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기본임을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태생이나 신분이나 삶이 예배에 제한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죄 많은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이해하자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예배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다만 자신들의 삶 속에서의 불행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단순한 공포심으로 알지 못하는 막연한 신이라고 하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예배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상의 거짓된 예배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본연의 왜곡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배 대상을 잘 알고 창조주 구세주이신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경계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예배를 점검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를 회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로 하여금 큰 확신과 깨달음이 풍성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으로 생각할 것은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첫 번째 행위이자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뭐냐? 전도, 또 구제, 봉사 이거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첫째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 봉사, 구제는 이 예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선언 속에는 여태껏 있었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때라.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속에 수많은 예배 행위, 즉 제사의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었으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도를 대제사장으로 두려지는 예배만이 참 예배이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의 예배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신앙행위의 출발이고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감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배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힘겨울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감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겨울 거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들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막에 접근할 수가 없었고 이것은 적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자격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신령한 세계를 맛보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전혀 새로운 감동이 우리는 예배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제사조차도 절대로 아무나 참여시키질 않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이야말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자긍심과 확신 자체를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배 속에서 예수도의 희생의 감동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찾아주신 성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주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예배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예배의 뭡니까? 모형입니다.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감격을 요한사도는 흥분된 어조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배 장면입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추어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규칙적인 예배가 첫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씀하는 대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 앞에 한 번으로 드려진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기념의 만찬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있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제사가 그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격식에 맞는 예를 갖춘 이 예배에 감동이 되지 못한다면, 또 참여치 못한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의 움직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칭찬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예배는 반드시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당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격식을 갖춘 예배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희생을 다시 확인하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세상 속의 산제사는 뭡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예배는, 이 제사는 불갑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과 예배를 우리가 늘 드리면서 감격하고 자긍심을 갖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많은 거짓된 예배자들을 제외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과 진정 자체가 인간의 감정이나 만들어진 어떤 것을 거부하는 의미입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인간의 감성이나 감정과 다른 하나님의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움직임이죠. 그 다음에 알레데이아,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만들거나 꾸미지 않은 계시의 사실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다듬지 않은 계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그대로 사실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떤 것도 함부로 거짓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 속에서 위선은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연보조차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항목들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다. 예를 들까요? 10의 1을 드리죠. 그러면 10의 1이라고 적었으면은 그것은 내가 얻은 이득의 10의 1을 그대로 바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덜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더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10의 1이라고 하면서 내 번 것의 일부만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대단히 두려워해야 될 항목이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서 인위적인 예배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기록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늘 강조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배경을 우리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결국 헛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정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이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음성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는데 자신들의 판단대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탄식을 하고 계실까요? 예배자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만리 장천에 먼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격식을 드리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든지에 대한 뭡니까? 출발이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나 기름보다 인간의 전적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신앙생활의 예배와 삶의 규범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온전케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당연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제사들도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속에 담긴 바른 뜻을 이해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이 더욱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요, 순종은 실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이 바로 실체라는 거죠. 구약의 동물제사 자체도 단지 짐승의 피와 고기만을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인간 자신의 뜻을 바치는 것이므로 순종이야말로 이성적이고 영적인 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사무엘을 통한 이 말은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순종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뜻으로 제사로 순종을 더욱 완전히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수많은 제사 형식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된 예배자들 뿐이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심을 듣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여기 경배라고 하는 말은 동일하게 세보마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저 헛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마텐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시험적으로 조작된 또 실패한 추구 아무 목적 없이 헛되이 이런 뜻을 가집니다. 마텐이라는 말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조작된 것이고 헛된 것을 추구한 것이고 목적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에 대칭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 헛된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아모스 5장 25절 2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7장 42절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나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없었다는 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다운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편리와 좋아하는 것들만을 하려 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향료를 피우는데 불이 너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 활활 잘 타는 불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잘못된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답과 그의 형제를 죽이는 것을 보는 거지요.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예배를 드려도 죽이지 않으실까? 그대로 두실까? 그것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처럼 직접적으로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벌써요. 올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깨닫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한다면 주님 오셨을 때는 그 보응은 구약의 형벌보다 더 무서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구약의 이런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령을 따라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방법으로만 경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다른 말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참 예배자들을 찾으심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모르죠. 내년도에는 또 누가 거짓된 제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지 거짓된 숭배를 하다가 참 숭배자가 됐잖아요. 이런 일이 수없이 교회 속에 있어져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사실 어떻습니까? 교회는 전도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허황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일깨워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24절에 그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단순한 그런 순종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걸린 양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보지요. 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의미는 주인의 손을 핥는 개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 말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키스하다, 굽신굽신하다, 경의하는 표로 부복하는 또는 공경하다, 예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의 예배라고 하는 말은 월십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영어식의 표현이죠. 많은 예배가 사람들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의도대로 예배를 행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두려워해야 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좀 내키지 않고 사람의 입장에서 어려울지라도 신앙의 기본인 예배가 주님의 명령대로 드려져야 나중에 주님의 인정을 확신할 수가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중요한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버리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보는 겁니다. 분명 사람들은 부언이라고 하는 말과 이런 것들을 연관시키면 대단히 민감해집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이었습니까?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도 이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한마디로 안디옥에 있는 온 교우들과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대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구원에 관한 한은 분명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과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혼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말씀 중심으로 예배한다면서 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것을 행하지 않고 가르침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행위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완성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 귀중한 가르침을 가볍게 여긴다면 나중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대로 예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도다, 경배하는 도다는 마찬가지거든요. 라는 책망은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교훈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책망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 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부언 얻을 교훈으로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교훈들이 사람의 판단으로 부언의 관계가 있건 없건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배에 어떤 것이 좀 빠졌다고 설마,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시대적으로 감성적인 시대가 되면서 예배는 점점 인간 감정에 충실해 가려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을 더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서면 그 감동은 쉽게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것은 말씀에 순종치 못하기 때문이고 그런 삶의 연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산제사로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읽습니다. 둘 다 자신의 입장에서 음식을 차립니다. 여우는 접시에다가 자기 혀로 핥아먹기 좋기 때문에 접시에다가 음식을 차려가지고 두루미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루미가 이제 여우를 청해가지고 병 속에다가 수프를 만들어가지고 여우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여우에게 청함을 받았던 두루미도 굶었고 두루미의 청함을 받았던 여우도 역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줄 알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예배라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밥상을 차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반찬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잔뜩 차린다면 자신은 행복하게 식사를 하겠지만 부모님은 만족하실 수 없는 것과도 일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의 감성과 감정과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구원받은 하늘의 사람들의 기본인 예배가 순종하려는 자세와 말씀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면 여전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좋아하고 즐기는 예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예배를 위해서 신령과 진정의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정과 그건 뭡니까? 기쁨과 감격이죠. 또 이성입니다. 우리의 판단, 바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을 덧붙여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이며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